예, 지금 성경 주일 성경공부 그 인물편 이제 사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지난 2시간 동안 이제 그 사울 왕이 되는 그 시기에 대한 그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었고, 또 그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을 때그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왕을 그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그 마음, 그것이 인간 안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그한번더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이제 미리 주실 걸, 원래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심이다라는 부분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좀 사실은 다른 이제 구절들 좀 있어요. 그런 예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성경에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이제 허락하신 가운데서 왕을 주실 것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왕에 대한 것들, 이스라엘에게 왕에 대한 것들을 적으셨을 때, 이제 크게는 이제 한두 가지 정도의 의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왕을 줄걸 말씀하셨고, 이제 야곱에게도 왕을 말씀하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알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잘못을 범하면 그거를 그냥 잘못을 범했으니까 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거기서 건져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미리 좀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아담이 범죄할 거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이미 아셨어요.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막으신 게 아니라,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다시 얘를 건져줄 거를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소서에 보면은 하나님 미리 아셔서 십자가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 예정론이다. 이미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고, 또 우리가 죄 짓게 만들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 다 짜놓고 해놓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아시고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 이게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할지라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을 거. 장치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왕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있던 그 왕의 이 왕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우리 온 우주에 오직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은 좀 변질돼 보이지만, 왕이라는 그 제도,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마치 변질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왕,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게 이제 왕과 어떤 그 백성들 이 관계가 지금 인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변질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의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자매가 도대체 사울은 언제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 얘기할 겁니다. 가족 배경하고 성격에 대해서 이제 지난 교환 그 나눠드린 거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오늘은 그 사울의 가족 배경하고 또 사울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표현한 부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설명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무엘상 9장 1, 2절입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더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4대손으로 베냐민 족속이요 능력이 많은 용사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아버지 이제 사울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2절까지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더니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여기 보니까 사울은 이제 기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고 기스가 이제 그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디 족속이었냐? 베냐민 족속이었고 이 베냐민 족속에서 이 기스 이 가족이 능력이 많은 용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울은 지난번에 우리 박성수 형제님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그 멋있게 생기고 덩치도 크고 가정도 꽤 괜찮은 가정이고 아주 좀 괜찮은 집안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여기 집에 이제 그 보면은 그 3절부터 보면 사울의 집안이 이제 좀 괜찮은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울의 이제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이제 찾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나귀라는 것이 당시에 그 재판관기를 이렇게 보면 좀 있는 집안일 때 예, 소유한 거예요, 나귀. 그래서 사사기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라는 것은 이동 수단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이 나귀를 아마 그때도 한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뭐 잡아서 정 배고파서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원래 목적은 나귀는 이제 나귀나 말은 말고기도 먹더라고요. 예,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나귀나 말이나 이런 거는 이동 수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거는 보통 돈 있는 사람이 아니 돈 없는 사람이 당장 먹고 살기도 급한데 나귀 같은 거 필요하겠어요? 그냥 가까운 거리 그냥 걸어 다니지. 근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도 타고 가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자가용.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요 가까운 슈퍼 갈 때도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차를 딱 세워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 저 가까운 거리를 왜 차 타고 다니까? 일부러 삥 돌아가요. 그래서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아마 사울 그 집안도 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울의 아버지가 이 사울과 그 이제 그 집안을 좀볼때 이제 어떤 집안이냐 이런 것들을 좀볼때그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기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이 기스도 이 능력이 많은 용사였다. 베냐민 족속이었고 능력이 많은 용사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로부터 이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족 내력이 어떤 집안이냐? 그러니까 용사의 집안이고, 우리가 이제 그 허우대라 그러잖아요. 몸집, 사람의 몸집이 이제 허우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허우대가 좋은 집안입니다. 이게 이제 왜 가족들 모이는데 이렇게 딱 보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집안들이 있잖아요. 근처에 가기 보면 다들 막 덩치들이 이래 갖고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 시대의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가 재판관기 때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재판관기 20장 21장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몇명 정도 남았는지 기억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400명, 600명 정도였죠? 400명인지 600명인지 한 600명? 예. 네. 600명 정도가 이제 남자죠. 남자가 한 600명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없어갖고 그때 이제 아내를 좀 구하다가 또 실로에서 아내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이제 기스하고 그 다음에 사울 요 때까지 그 시기가 대략 한 5, 60년 정도. 이게 요 부분은 좀 우리 나중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연대기가 이 재판관기 연대기가 좀 재판관기의 그 재판관들이 연대기가 조금 확실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한 4, 50년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계산 아무리 해봐도 적어도 한 5, 60년 이상은 된것 같더라고요. 100년은 안 됐고, 그러니까 베냐민 아마 침례탕 때 물이 좀 새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베냐민 지파가 사울 당시에 거의 멸절되는 한 600명 정도 남아 있는 그 시기에서 사울까지가 한 5, 60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뭐 얼마나 애를 낳겠어요? 애 낳아봐야 얼마나 낳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수의 이제 베냐민 그 지파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사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당시에 600명이 살아남아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았던 600명 지파에서 지금 사울이 남아 있는 건데, 그 후손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해서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이뤘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는 멸절되긴 했지만, 거기서 남아있는 600명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의 후손이었겠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사들 중에서도 용사들만 600명이 남았을 것이고, 그중에 이제 후손이 기스고 그 아들이 이제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 집안은 정말 이 어떤 싸움이나 어떤 그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용사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은 생기기도 또 멋있게 잘생겨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큼 잘생긴 사람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사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치며 이르되 구강패하 만세 하더라.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덩치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는데 이 심성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숨어 있었던 것을 보니까 사울이 외모와는 달리 수줍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가정을 볼때 이제 많은 것들을 성경에 설명해 주지 않는데 사울의 가정은 부모들 이렇게 영향을 봤을 때 용사의 집안이긴 했는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영적이지 못한 집안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좀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그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까도 이제 나귀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되죠. 네, 다 같이 이거 우리 괜찮나요? 근데 이제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의 그 태도를 볼때 이들의 태도가 전혀 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그 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가서 종과 함께 가서 이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나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짐승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좀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이제 나귀를 가서 찾으라고 했을 때 이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이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이거를 만약에 뭐못 찾거나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찾을까 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좀 이제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가 좀 영적이었다면 이게 이제 나귀를 못 찾으면 그 지역에 가면 대언자가 있으니까 가서 좀 물어봐라. 아마 이런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도 않았고 그런 대화도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귀 한 마리 뭐 찾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가서 그 대언자한테 가서 물어보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나귀는 상당히 귀한 짐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보냈을 때그 지역을 넓은 지역 대략 한몇 킬로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몇 킬로 사방 한 5킬로 이상 되는 한 10킬로 정도 되는 그 지역을 하루 종일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대충 그 사울하고 사울의 종 그러니까 종과 사울이 이렇게 찾아다녔던 지역을 이렇게 찾아보면 대략 한 10km 안에 반경 10km 안에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사울과 종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들 나귀를 찾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면서 나귀 어딨나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우리가 낙을 잃어버렸는데 요렇게 생긴 낙인데 뭐 낙이라는 게 그때 한 마리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뭐몇 마리 우리 집에도 낙이 있으면 다른 집에도 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낙이가 뭐 색깔이 어떤지 걔가 뭐 키가 큰지 작은지 덩치가 큰지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이 낙이 못 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귀하니까 빨리 찾아야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울이 지금 그 나귀를 찾아갔던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들이 평소에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아버지가 야, 너가 거기 가서 좀 나귀 찾다가 정못 찾으면 그 대언자에 계시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뭐 이렇게라도 대화를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대화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은 열심히 하는 집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은 기스하고 사울 이 집안은 육신적으로 너무 튼튼한 집안이어 갖고 영적인 힘을 빌릴 만한 별로 그런 피로가 안 느껴지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 있을 때요. 하나님 잘안 찾습니다. 돈 있을 때 하나님 잘안 찾습니다. 뭐를 찾아야 내가 알아서 할수 있는데. 사울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기스 집안은. 아, 열심히 10km 정도 뭐 일도 아니죠. 휙 갔다 올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약해갖고 한몇 km만 가도 힘들어 헉헉거리는데 뭐또 예를 들어 죄송한데 우리 변형제님 같이 이렇게 덩치가 되시는 분들은 뭐한 5km 가도 그냥 물한 모금 안 먹어도 가실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스나 이 사울 집안은 뭐 굳이 하나님께 뭐 이걸 뭐 물어본다, 대언자를 찾아간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자기 자신들이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부모 그리고 또 사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 당시에 요 이제 나귀를 찾는 요 사건을 보면 사울은 뭐 아버지 기스도 그랬고 사무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는 사울이 어디 이제 사무엘이 어디서 사는지도 어디에 다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이었던 사무엘에 대해서 듣고 그가 어디에 있고 뭘 하는 정도는 보통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라고 지금 치면은 그 대통령이 여러분 어디에서 사는지 대통령 어디 삽니까? 그러면은 세종에 사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집에서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아버지 기스는 무슨 그 영적인 것에 좀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까 하나이다 하므로 그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다라는 것을 전체 정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울의 종은 그 사무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무엘이 있는 그 지역인데, 사울은 야 우리 낙이 찾는 거 포기하고 빨리 집에 가자 이러는데, 사울의 종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이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여기 대언자가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물어보고 갑시다. 이분은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의 종은 믿음이 있었던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는 당시에 이 상황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은 그동안 있었던 재판관하고 다르게 매우 이 많은 큰 일들을 했고 훌륭한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믿음이 없었던 건지 이렇게 사무엘에게 찾아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고 이제 종의 그 제안을 듣고 사무엘을 만납니다. 만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그러면서 누굴 만나면 삼촌을 만나요. 사울의 삼촌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삼촌을 만났을 때 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과 사울의 아버지 기스만 빼고 지금 사울의 종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언자의 존재 그리고 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는 전혀 대언자를 찾을 어떤 영적인 해결을 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반면, 그들의 종은 이 사무엘을 찾으려고 했고, 또 사울의 삼촌은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 지금 이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삼촌도 사무엘이 말하는 거,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다면 그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도 사무엘의 존재와 어떤 그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건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관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사울의 종이나 사울의 삼촌은 그런 부분이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도대체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무엘이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은 이 덩치만 컸지 영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만 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제 배경, 사울의 이제 배경을 볼 때, 가정의 그 배경을 볼 때, 이 외적인 모습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아버지 기스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집안이었으니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 베냐민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남아있는 그 집안의 후손이니까 사울은 어떤 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면은 왕이 될 만해 할 정도로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영적인 분에서 볼 때는 요 한 단적인 사건이지만 아버지 기스나 이제 이 사울이나 이런 그 태도를 볼 때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전혀 하나님의 도움, 어떤 뭐 기도를 하거나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 대언자를 찾으러 가려고 하거나 오히려 사울은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종이 나서서 우리 가서 물어보자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간 지역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무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관심이 없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배경,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영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가. 만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배우고 성장했다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쉽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을 볼 때 이 가정의 영적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 하나님을 믿도록 이제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전혀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을 생각을 안 하니까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번제도 드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 보면 사울이 보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배우질 못하니까, 물론 이제 꼭 가정에서 부모에게로부터 배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정 배경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그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그 훈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살아볼 때 믿음의 생활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즉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빨리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먼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잘해봐, 최선을 다해봐. 이것 물론 이제 이런 자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먼저 주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께 먼저 물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해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더 큰 문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은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닥쳤을 때도 언제든지 먼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가정의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안타깝게도 좋은 외적인 좋은 것들을 타고나고 배웠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것들이 좀 없는 것 없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어제 좀 약한 부분인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